신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방인에게도 하느님의 믿음의 문이 열렸는데 이제 그들과 함께 그 할례와 또 모세 율법에 관해서 어떻게 정리가 될지 이제 15장의 이야기가 펼쳐지죠?
네. 자, 예루살렘 사도의 15장 1절에서 35절의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봅니다. 예루살렘 사도회의는 의심의 여지 없이 교회 역사에서 가장 극적이고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메시지가 결정적으로 모든 민족과 나라들에게 펼쳐질 수 있게 한 회의이기 때문이지요. 사도회의는 다음에 두 가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우선 첫째, 그리스도에 의해서 어떻게 이방인들이 구원될 수 있는가? 둘째, 이방인들은 어떻게 유다계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과 관계를 맺게 되는가? 그렇습니다. 사도회의는 오늘날의 교회에게 새로운 질문들이 교회에 제기될 때, 그때마다 하느님의 뜻을 식별하고 그 논쟁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있어 매우 훌륭한 본보기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방인 개종자들이 모세의 관습에 따라 할례를 준수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로 바울과 바르나바 두 사람과 일부 유다계 그리스도인들, 특히 뭐 우리 본문에서는 이제 유다 지역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뭐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온 이들이라고 해야 되겠고, 특히 뭐좀더 구체적으로 하자면 바리사이였는데 그들 중에 개종한 신자들이죠. 그리스도교 신자. 그래서 일부 유다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보수적인 생각, 사고를 갖고 있는 율법 준수,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방인들도 교회에 들어왔지만, 신자가 되었지만, 율법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 사이의 격렬한 논쟁으로 인해, 예루살렘 모교회의 이 문제, 즉, 사도들과 협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티오키아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원로들의 권위에 이 문제에 대해 호소를 합니다. 회의가 소집되자, 베드로가 이방인 코르넬리우스의 개종을 다시 언급하면서, 이것은 베드로 사도 본인의 체험이잖아요. 활발하게 펼쳐졌던 그 논쟁에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베드로 자신의 체험으로부터 결론을 제시하지요. 구원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말입니다.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이방인들에게 행한 자신들의 직무에 대해 하느님께서 특별하게 해주신 축복을, 이적과 표징을 증거로 내세우면서, 즉, 자신들의 업적이 아니라 자신들을 통해 하느님께서 이루신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앞서 베드로가 제시한 주장의 신학적 설명을 확신합니다. 그만큼 베드로의 의견에 더 보강을 한 거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야고보까지 덧붙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의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기둥이었던 야고보가 베드로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성경의 권위로 이를 확신하자, 즉 구약 성경에 이미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 이방인들의 개종이 이미 예고되었음을 확인하면서 이 논쟁은 해결이 되지요. 물론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의 사촌인 야고보입니다. 제베데의 아들 사도 요한의 형 야고보는 아니에요. 이미 이 제베데의 형 사도 야고보, 제베데의 아들 사도 요한의 형 야고보는 헤로데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순교 당하셨지요. 순교하셨습니다. 뭐 우리는 뭐 산티아고, 오늘날 스페인, 콤포스텔라, 그 야고보 사도가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돌아오셔서 헤로데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순교, 사도들 중에 첫 번째로 순교하시고, 그 과정에 베드로도 감옥에 체포되어서 구금되었다가 기적적으로 풀려났던 내용,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에서 보았었죠. 그때 사도행전 12장 17절, 기적적으로 탈출한 베드로는 더 이상 헤로데 아그리파 1세의 어떤 박해의 과정 속에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었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야만 했던 것. 그래서 루카는 사도행전에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는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손짓한 다음 주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감옥에서 끌어내 주셨는지 이야기하였다. 이어서 이를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 알려주십시오 하고 이르고서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의 사촌, 우리가 이제 소야고보라고 하죠. 대야고보, 소야고보 뭐 이렇게 또는 이야기를 하는데 대야고보는 이제 제베드의 아들 사도 요한의 형이고 소야고보, 예수의 사촌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주교로서 그러니까 수장으로서 기둥으로서 예루살렘 모교회를 이끌고 있었는데 이 야고보 역시 아모스서를 인용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면서 베드로의 주장을 바오로 바르나바 이어서 성서를 인용해서 예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강하고 확신하면서 문제 해결점으로서 몇 가지 네 가지 원칙을 제시하는 거죠. 야고보는 베드로에 의해서 명확히 제시되었던 원칙의 사목적 적용을 선언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지만 일반 음식과 근친혼을 포함한 불륜을 저지르지 말고 우상에 바쳤던 고기 그리고 목졸라 죽인 고기와 피를 먹지 마라 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포함한 유다계 그리스도인과 이방계 그리스도인 사이에 조화로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필요한 항목들만 율법 항목들만 준수하도록 선언합니다. 우상에 바쳐 더러워진 음식과 불륜과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멀리하라. 이 네 가지. 자, 이런 내용들을 보는 과정에 먼저 15장 1절에서 12절 예루살렘 사도회의를 먼저 살펴봅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보지요. 유다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 모세의 관습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형제들을 가르쳤다. 그리하여 바울과 바르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분쟁과 논란이 일어나 그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르나바와 신자들 가운데 다른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원로들에게 올라가기로 하였다. 이렇게 안티오키아 교회에서 파견된 그들은 피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가면서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선 이야기를 해주어 모든 형제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교회와 사도들과 원로들의 영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해주신 모든 일을 보고하였다. 그런데 바리사이파에 속하였다가 믿게 된 사람 몇이 나서서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고 또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해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도들과 원로들이 이 문제를 검토하려고 모였다. 오랜 논란 끝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다른 민족들도 내 입을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뽑으신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어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화하시어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도 우리도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형제들의 목에 씌워 하느님을 시험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 예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러자 온 회중이 잠잠해졌다. 그리고 바르나바와 바오로가 하느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표징과 이적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매 단락 시작하면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 주제들과 관련된 내용들 연결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15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서는 교독관, 즉 교회 가르치는 인물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 이 교독관, 가르치는 임무 888항에서 92항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주교들의 첫째 임무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께 받은 복음의 진리를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들의 협력자인 사제들의 도움을 받는다. 주교들은 새로운 제자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신앙의 선포자이며 사도들로부터 전해받은 신앙의 진정한 스승, 곧 그리스도의 권위를 지닌 스승이다. 지니신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이 전해준 순수한 신앙으로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 교회를 당신의 무리성에 참여시키고자 하셨다. 초자연적 신앙 감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의 살아있는 교도권의 지도를 받아 신앙을 온전히 지킨다. 교도권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 백성과 맺으신 계약의 결정적 성격과 관련되어 있다. 교도권은 하나님의 백성이 빗나가거나 쇠약해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올바른 신앙을 오류 없이 고백할 수 있는 객관적 가능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처럼 교도권의 사목적 임무는 자유를 주는 진리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머물도록 보살피는 임무이다. 이 봉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는 목자들에게 신앙과 도덕에 관한 무류성의 은사를 주셨다. 이 은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행사될 수 있다. 주교단의 단장인 교황은 참으로 신앙 안에서 자기 형제들의 힘을 북돋아주는 사람이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최고 목자이며 스승으로서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리를 확정적 행위로 선언하는 때에 교황은 자기 임무에 따라 그 무류성을 지닌다. 교회에 약속된 무류성은 주교단이 베드로의 후계자와 더불어 최상 교도권을 특별히 세계 공의회에서 행사할 때 주교단 안에도 내재한다. 교회가 그 최상의 교도권을 통하여 어떤 것을 하느님에게서 계시되어 믿어야 할 것으로 제시하거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제시할 때에는 그러한 결정에 신앙의 순종으로 따라야 한다. 이 무류성은 하느님 계시의 위탁이 펼쳐지는 그만큼 펼쳰진다. 하느님의 도우심은 또한 베드로의 후계자와 하나가 되어 가르치는 사람들인 사도들의 후계자들에게 그리고 온 교회의 목자인 교황에게 특별하게 주어지는데 이들이 무류의 결정을 내리지 않을 때에도 결정적인 의사표시 없이 일반적인 교도권의 행사를 통하여 신앙과 도덕 문제에 관한 계시를 더 잘 이해하도록 지도하는 가르침을 제시할 때도 주어진다. 이러한 일반적인 가르침에 대해서도 신자들은 마음의 종교적 순종으로 그를 따라야 하는데 이것은 신앙의 동의와는 구별되지만 신앙의 동의를 연장하는 것이다. 그 다음 또 살펴볼 수 있는 주제는요, 가톨릭 교회 교리서와 지금 우리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2절 바로 주교단과 그 으뜸인 교황, 즉 교황님의 어떤 권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자의 권위. 그래서 이 부분은 880항에서 84항까지 내용인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열두 사도를 세우시면서 그들을 확고한 단체 또는 집단의 형태로 세우시고 그들 가운데서 선택하신 베드로를 으뜸으로 삼으셨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대로 거룩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하나의 사도단을 이루듯이 비슷한 이치로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과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들도 서로 결합되어 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시몬 한 사람을 당신 교회의 반석으로 삼으셨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교회의 열쇠를 맡기셨으며 그를 당신의 온 양떼의 목자로 세우셨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주어진 맺고 푸는 저 임무는 그 단장과 결합되어 있는 사도단에게도 부여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의 이러한 사목 임무는 교회의 기초에 속하는 것이다. 이 임무는 교황의 수익권 아래에서 주교들을 통하여 계속되고 있다. 교황은 로마 주교이며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로서 주교들의 일치는 물론 신자 대중이 이루는 일치의 영구적이고 가시적인 근원이며 토대이다. 사실 교황은 자기 임무의 힘으로 곧 그리스도의 대리이며 온 교회의 목자로서 교회에 대하여 완전한 보편 권한을 가지며 이를 언제나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다. 주교단은 그 단장인 교황과 더불어 보편교회에 대한 완전한 최고 권한의 주체로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단장 없이는 결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그 권한은 오로지 교황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행사될 수 있다. 네, 자, 사도행전의 한 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사도행전 15장, 그중 이제 15장 1절에서 12절의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또 이 내용 안에서 나오는 주제들, 가톨릭 교회 교리서와 좀 연결을 시켜드렸는데요.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사도행전 15장은 그 내용에서도 아주 중요한 것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시작되고 성령에 의해 보장된 다른 민족, 즉 이민족 사람들, 이방인 선교. 이미 우리는 코르넬리우스 사건을 통해서 천명된 자유로운 이방인 역임의 문제가 이제 이 예루살렘 사도회의를 통해서 신학적으로 완성됨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대거 입교함에 따라 교회 일각에서는 한 가지 특별한 의문, 즉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어떠한 형태로 그리스도교 교회에 통합되기를 계획하고 계시는가 하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되었고, 루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사도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요. 실로 예루살렘 회의는 이교 출신 신자들에게 할례나 율법의 짐을 부과하지 않기로 사도들과 원로들이 공식적으로 결의함으로써 그리스도교가 유다교의 한 종파로서가 아니라 세계 종교로서 그 사명을 자유롭게 이루어가는 데 중요한 획을 긋습니다. 드디어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다교의 테두리를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발판을 굳히게 되고요.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교회로 규정이 되지요. 이제 신학적으로 보아 모든 것은 완결되었고 베드로는 완전히 이제 무대 뒷면으로 사라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무대 뒷면이라는 것은 이제 사도행전에서 더 이상 베드로가 등장하지 않아요. 이 이후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바오로 사도가 부각이 되지요. 이미 사도행전의 지배적인 인물로 부각되기 시작한 바오로, 9장의 처음 사울의 회심 장면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13장, 14장을 통해서 자리를 잡은, 이름도 사울에서 바오로로 바뀌면서 1차 선교행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인물이지요. 심지어 그 헤르메스로 이방신으로 오해를 받은 모습까지 우리는 보지 않았었습니까? 그 배경도 말을 잘했다, 말을 주로 했기 때문이다. 바오로 사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 그럼 바오로는 유다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에 반하여 모교회로부터 정당성을 승인받고 앞으로 더욱더 이방인들 사이에서 거침없이 복음을 선포하고 세계로 확장시켜 갈 것입니다. 그리고 15장 이후로는 예루살렘이나 안티오키아가 더 이상 선교 현장이 되지 않아요. 이제까지는 예루살렘의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교회가 탄생했고 그 교회에서 박해로 인해 사마리아, 카이사리아 중간 지역으로 퍼져나갔고 또 안티오키아를 통해서 교회가 안티오키아 교회가 설립되면서 1차 선교행을 떠나는 그리고 돌아오는 이 장면까지 우리가 보았었잖아요.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이나 안티오키아는 선교 현장이 아니에요. 이제는 바다를 건너, 지중해를 건너 새로운 지역에서 유럽 대륙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선포되는, 그래서 땅끝까지 가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마지막은 로마에서 바울의 사도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장면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새로운 선교 역사의 중심지는 이제 지중해를 건너 마케도니아, 코린토, 에페소, 즉 유럽으로 옮겨집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사도회의에 관한 이야기는 바오로가 쓴 갈라티아서 2장 1절에서 10절에서 또 수록되어 있는데요. 동일한 사건을 전하는 사도행전과 갈라티아서의 보도를 비교하여 보면 본질면에서는 서로 일치하지만 몇 가지 세부사항에서는 서로 차이를 좀 보이고 있지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도행전에 수록된 예루살렘 사도회의 이야기는 루카가 서로 다른 시기에 일어났을 사건들을 모아서 혼합시켜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차이 나는 것은 제가 다음 월요일 방송 때 조금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갈라티아서와 또 사도행전에서 같은 사도회의를 전하는 과정의 차이점, 뭐 예전에는 바오로 사도의 일대기를 생애를 구성할 때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또 스토리 전개상 그 사도행전을 바탕으로 하고 바오로 사도의 서간을 보충을 했었어요. 뭐 그것이 크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학문적으로 역사 비평이 발전하면서 근래에는 본인의 의견, 본인의 진술에 조금 더 무게점을 둬서 서간을 조금 더 중심으로, 그전에는 사도행전을 기본 바탕으로 했지만 본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더 두면서 사도행전을 보충하는, 그러니까 뭐 어느 것을 보든 큰 문제는 없지만 무게점이 조금 바뀐다라고 하는 것, 제가 아마 1년 전 사도행전 개요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을 것입니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계실 텐데요. 알고 계실 텐데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월요일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하간 루카가 반영하고 있는 배경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예루살렘의 권위자들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원칙에 합의를 보았다는 거죠.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둘째, 당시 이방계 그리스도인들과 유다계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관계에서 서로 다른 풍속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 날카롭게 제기되었다는 거예요. 실로 이러한 문제들은 안티오키아, 시리아, 킬리키아 공동체와 같은 이방인, 유다계 혼합 공동체에서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급한 과제가 교회에 지워지게 되었던 거죠. 예루살렘 교회와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이 소아시아 등지에 세워진 교회들 또는 이방계 그리스도인들과 하나가 되어 존속할 수 있는가? 서로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집단은 어떻게 평화로운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는가? 이것을 고민하게 되었고 해결해야만 했던 겁니다. 요컨대 루카는 역사적인 예루살렘 사도회의라는 근거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 동시에 자신의 신학적 전망으로 이 다양한 사건들과 결정사항들을 함께 모아 강렬한 하나의 이야기로 보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15장 1절에서 5절에서는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열리게 된 직접적인 계기와 배경이 서술되고 있어요. 루카에 의하면 예루살렘 사도회의는 바울가 첫 선교행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 안티오키아 교회에서 발생한 충돌 사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안티오키아로 내려온 몇몇 유다인들이 모세의 관습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가르쳤고, 이에 바울과 바르나바가 맞서면서 적잖은 충돌과 논쟁이 안티오키아 교회 내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제기된 문제는 전적으로 새로운 문제가 아니지만 여기서 루카는 이 문제를 더 크게 쟁점화합니다. 루카는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제기가 안티오키아 신자들이 지니고 있는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의 진정성에 대해서가 아니라 유다주의적인 입장에서 본 그들의 신분의 불완전성이 집중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 초기 교회에서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의 유다주의적 구원관하고 성향이 그리 쉽게 해소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예로부터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되기를 원할 때 그들은 유다인들의 간섭을 쫓아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에 따라 산하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탈출기죠. 우리가 창세기에 아브라함으로 시작을 해서 요셉까지 한 가족의 성조, 거룩한 조상 역사를, 성조사를 통해서 가족의 모습을 봐요. 한 개인이 가족을 이루면서 하느님과의 관계, 이 가족이 이집트에서 늘어나면서 그 탈출 과정을 통해 광야에서 지낼 때 단순히 한 가족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성이 되었고, 그 가운데 탈출 과정에서는 이스라엘, 순수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민족만이 아니라 또 다른 민족, 다른 이방인들도 함께,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종살이하던 다른 민족들도 함께 대열에 참여했을 겁니다. 그들이 광야라는 40년 여정을 통해서 하느님 백성으로 바뀌는 거죠. 이제 혈연 집단이 어떤 민족, 백성의 개념으로 바뀌게 되는데, 물론 이것이 이제 장차 판관기를 거쳐서 왕정체제로 가면서 국가체제로 가지만, 그 이전에 하느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광야에서 이들이 민족으로, 하느님 백성의 개념으로서 발전하는 과정에 필요했던 것이 바로 법이었던 거죠. 십계명이 시나이 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어졌고, 민수기는 두 번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탈출 세대와 만나 세대가 어떻게 정화되어 하느님 백성으로 탈바꿈 되는가, 그야말로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변화되는 과정, 단순한 어떤 형성, 포메이션이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래서 변화되어 전환이 되어서 하느님 백성으로 하나가 되는가의 모습을 하는 과정에 변하는 과정에서 필요했던 것, 그것이 바로 법의 준수, 율법의 준수였다. 물론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증표로서, 외적인 표시로서 할례를 맺었던 것이고요. 할례를 하였던 것이고, 이 할례의 관습과 모세 율법의 준수는 백성으로서 광야에서 하느님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는 이 과정에서 더욱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기에 함께 탈출에 참여했던 이방인들도 이제 모세율법의 준수와 모세법 준수와 함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는 과정, 우리는 탈출기를 통해서 본 바가 있어요. 자, 이어지는 내용 다 월요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느님의 이름으로 민족의 구분 없이 온 민족이 하느님의 아들이 자녀가 되는 그런 중요한 그 계기, 그 시점, 예루살렘 사도 회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교구 사목국 성서 사목부에서 성서 모짜리를 담당하고 계신 박혜석 사도요한 신부님의 해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